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앉은뱅이를 고쳤던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죽인 그가 바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이렇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이 받은 이적과 그 능력의 그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것을 외치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힘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의 그 열정과 충만한 그 역동성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과 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를 전파하는 이 진리의 회복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전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존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그리고 그의 이름에 믿음 위에 그 사람 그를 너희가 응시한다. 그리고 너희가 알아왔다. 그분의 이름이 강하게 했다. 그리고 그를 통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자들 앞에서 그에게 이 완전함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앉은뱅이가 낫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앉은뱅이에게 6절에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외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있는 거죠.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 베드로 자신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고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 얻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의 응답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받거나 누군가의 안수를 받아서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하고 무지한 신앙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뭐 안수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사사로이 안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진리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하는 동인이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뭘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시련과 시험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라는 오늘의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이 고난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간절히 당신을 찾으며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할 마음을 주님 부디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는 데 있지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데 있지 않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우리 안에서 무쇠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한 모든 과정이요, 수단으로서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의 가정, 그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사용하시려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는 일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가만히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감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렇게 믿음이 강화되었을 때 믿음 있는 그를, 그 성도를, 그 성도의 가정을, 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라고 베드로가 유대인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저 위에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호칭의 변화가 2장에서도 드러납니다.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시작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호칭하던 베드로가 29절에 가면 또다시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이 변경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죄를 회개하기 전과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의지가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여 새 사람을 입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의 호칭 속에 담아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 말하기를 17절에 또한 이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를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알아왔다. 또한 마치 너희 통치자들처럼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의 억양이 다소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이 너희들의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듯한 인상을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직설적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던 베드로가 이제 전혀 다른 어조와 어떤 느낌으로 오히려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듯한 이런 어투로 바뀌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너희가 바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대들의 무지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강약을 섞어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용기를 내서 그들의 죄인임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강약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의 자비와 긍휼 앞에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을 그들의 무지함으로 이해해주는 베드로의 말투에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말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희망을 발견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용서와 죄사함을 구하도록 베드로는 그들의 연약한 의지와 아직 연약한 믿음을 배려해서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요 우리가 취하는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째, 복음은 무서운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각성하도록 한 인간의 내면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적나라하고 원색적인 직설적인 선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모두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죄인이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복음은 절대로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자아를 공격하고 파헤쳐서 반드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 결과 결국 십자가 아래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할 때 복음은 그 다음으로 뭘 이제 보여주느냐? 그런 죄인을 향해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는 하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멸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믿는 당신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사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무지로 말미암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거듭남을 받으라고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 전파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의 문제점은 그대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의 한국 교회의 강단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강단 위에서 분명하게 죄를 선포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의 죄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질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모든 죄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죄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이제 참된 복음이 점점 교회 안에서부터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 모든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울려 퍼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죄인의 돌이킴도 회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냥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한 고발과 정죄만 있어서 이 정죄만 있으면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싸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격려하고 그 길을 자상하게 인도하는 죄인을 향한 긍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 모두 예수 죽인 죄인임을 스스로 자백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이 바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너희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들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죠. 무지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건 사실인데 그것은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분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이런 방식으로 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관원들의 죄를 폭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사실이고 따라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증오와 배척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일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일들 속에서 진행되었던 일이다라고 자상하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것.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그대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진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희비열하게 교차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교차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 열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식어버린 채로 간신히 신앙의 끈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때때로 그런 신앙의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되어질 모든 것을 예언한 그 결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의 계획하심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느냐, 이것은 모두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또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성화가 더 촉진되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소모하고 허비해야 성화의 진전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모두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사역을 모두 이루심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성화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일이 수백 년이 지난 신약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기 속성,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지루한 시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플 만큼 아파야 되고 실패를 경험할 만큼 경험해야 되고 고독할 만큼 고독해야 되고 궁핍할 만큼 궁핍을 견뎌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참된 신자의 길인지를 깨닫기까지 인생 전체가 소용되는 이것은 그러한 중대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은 유쾌하지 않고 감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지금 감동을 받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은 재미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재밌습니다. 항상 의시야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를 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즐기게 만들고 그 결과와 업적을 스스로 찬양하게 하고 칭송해주고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닌 교회는 재밌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다른 어떤 방편과 인본주의적인 어떤 효과들을 모두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잡은 채로 실로 긴 시간 동안 외롭고 투박한 신앙의 사투를 벌려나가기를 요구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게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기복을 강조함으로써 쉽게 동기를 유발시키는 이런 식으로 신앙을 부추기지 않는단 말이죠. 개혁주의 신앙. 무엇인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뜨거운 것을 체험하게 해주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신바람이 나는데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해체시키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지루하리만큼 진리와 이 원칙만을 고수하고 이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개혁주의는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결국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 그 긴 세월 동안 무수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성화를 진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따라 신앙의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변칙을 쓰면 안 됩니다. 편법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류에 용합해서 보다 쉽고 편한 길로 가고자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의 깨달음과 그리고 이것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오랜 시간 버무려지면서 결국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금방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이 모든 일들이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면밀히 이루어진 일들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따라서 이 예수를 믿는 너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었음을 밝히면서 자, 이것을 안다면 뭘 해야 될지를 19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바꾸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죄들이 씻어버려지는 것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계획이 실현되었지만 죄를 청산하는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들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죄인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앞에 지체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인임과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만이 그가 살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놓고 베드로는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제는 마치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구원의 길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들었고 믿고 알고 있다면 이제 그 모든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너희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에게만 이 소망이 있음을 알고 돌이키는 그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자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또 한 가지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이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자,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도에게는 그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온 자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날이 성도에게는 가장 최고로 즐겁고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시련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은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던 그런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날이 만약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20절에는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마도 해방의 기회들이 주님의 얼굴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결정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도 너희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된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웁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를 믿는 처음 그 순간부터 우리의 궁극의 끝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차차 가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은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현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게 될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 오기로 예정되신 그리스도,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궁극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보내실 것, 거기까지를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한평생토록 그렇게 수고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다 헛된 것일 뿐이잖아요. 그날이 말할 수 없이 기다려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날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21절에 하늘은 실로 하나님께서 영원에서부터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의 회복의 때까지 그분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죠.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라는 의미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베드로는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까 너무 막연하고 까마득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날이 오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켜야 될 때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택자 구원이 모두 완성되고 이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실 때가 찾아오므로 상과 벌을 주실 때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주님은 하늘에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만인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결국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까지가 신앙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그리고 장차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메시아, 그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데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시던 그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요라는 주제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자꾸 이상한 존재로 비유해서 오늘날의 신학이 그렇게 예수님을 풀어서 적용하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CEO도 아니고 훌륭한 인권운동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문화사역자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떠들고 싶은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 정신 나간 짓이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이시고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소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뿌리다라는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지만 신앙은 내세까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 궁극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손가락으로 짚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잠시 대기하고 계신 주님으로 성경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묘사합니다. 하늘의 주님을 잠시 받아서 모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어미하신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날은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것은 영원한 기쁨에 대한 예행연습, 맛보기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영접하게 되는 주의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 오늘 하루가 끝이 나는구나,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이 떠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때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루의 이 모든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는 이 하루의 시간을 살면서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끝이 온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연습하는 날로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삼으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오시는 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것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할까요? 도대체 성경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이 믿음, 이 소망, 이 약속 변치 않고 이것을 붙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저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이거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오늘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는 오늘을 위한 예수만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역사의 종결자이신 예수,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예수,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무장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연기처럼 증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취하실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마지막 날이 도래한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그날을 모두가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제 이름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